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동남부 도시 디아르바키르에서 오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간밤에 의회 제2야당인 친쿠르드계 인민민주당 공동대표 2명과 소속 의원 11명이 체포된 뒤 발생했다고 터키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날 전국적인 테러 단속을 벌여 좌파와 진보주의 인사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디아르바키르시 당국은 불법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1년 반 쿠르드 반군들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폭탄 테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터키 관영 NTV는 인민민주당의 셀라하틴 데미르타스와 피켄 유세트크닥 공동대표가 쿠르드 노동자당에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오늘 10시간의 한시적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알레포에서 민간인들과 투항하는 반군들이 떠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나 반군 모두 러시아와 시리아가 마련한 8개 통로를 통해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에도 사흘간 일방적인 휴전을 선포했지만 이 기간 알레포를 탈출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시리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영토를 지나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의 장클로드 융커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앞서 어제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 시행에 앞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만일 영국 정부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메이 총리는 의회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대한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어제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격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 등에서 유세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앞서 같은 주 그린스빌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항상 자신을 우선시하고 그 과정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역사를 만들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까지 플로리다주 유세를 가진 뒤 노스캐롤라이나주 셀마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을 상기시킨 뒤 또다시 클린턴 가문의 대통령 등장은 필요치 않으며 미국은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필리핀 주재 대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성김 대사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뒤 미국과 필리핀 간 일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노골적으로 친중국 노선을 취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양국 관계가 크게 냉랭해진 상태입니다. 케리 장관은 성김 대사의 경력과 실적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필리핀 대사로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대기업 완다그룹은 오늘 미국의 TV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디클라크 프로덕션을 10억 달러에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클라크 프로덕션은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미인대회인 미스 아메리카, 또 새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행사 등 여러 유명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한 연합군 사령관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10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Battery. This is an alliance decision. We're committed to.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국의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UN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 내지 4m로 차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의 사드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군 사령관은 4일 한국 육군협회 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 연설에서 미한 동맹의 강한 의지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10달 안에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re going to see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Battery. This is an alliance decision. We are committed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battery and it will come within the next 8 to 10 months.
브룩스 사령관의 언급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8월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미한 양국이 사드 배치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는 지난달 19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한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사드를 가능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한국에 전개하는 미군의 아파치 헬기 숫자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와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한 개 대대로 알려진 아파치 헬기 운용 부대를 두 개 대대로 증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을 지난 5월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6대로 늘려 보유할 계획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지난 1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함께 괌 미군기지의 사드 포대를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will be deployed here in a larger configuration than the one in Guam is.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요 전략 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이 실현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선 미한 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더라도 현재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이 잘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시 미군의 전략 무기를 즉각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공세적으로 위협을 제거할 태세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see any change to any of the important priorities in the USROK's alliance,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timeline for.
러셀 차관보는 3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 계획을 포함한 미한 동맹 관계의 중요한 우선순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으로 곤경에 처해 있지만 사드 문제가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지난 60년간 이어진 동맹이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과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확실히 막고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데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드는 방어수단일 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necessary and a common sense defensive measure. It is not a political pawn and it's not intended as a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미군의 중요한 자산과 병력이 있는 한정된 지역, 즉 한국 남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사드는 필수적이고 상식적인 체계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어떤 신호를 주려는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등이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고위 당국자들을 활용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Kerry, Defense Secretary Carter, Ambassador Samantha Power, Ambassador Susan Rice, Deputy Secretary Tony Blinken, all of these senior officials in recent weeks have either traveled to the region or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고 안보리결의 2270호의 이행과 더불어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민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중동부 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 아래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 장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 속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특수부대를 시찰했습니다.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 내부를 단속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 의지를 거듭 드러낸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가 김 위원장이 직접 조직했고 한국 청와대와 정부, 군부의 요직에 앉아있는 만고 대역의 인간 추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 전투 임무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이 부대를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수작전대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부대명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 관련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 발사 훈련 참관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그동안 과수농장과 샘물농장 등 시찰을 통해 애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던 김 위원장이 오랜만에 군부대 시찰에 나선 겁니다. 한국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와 북한 매체의 보도 행태에 대해 한국에 대한 도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라고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내부 군에 대한 동료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어떤 특수부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의 핵심 순회를 표적으로 한 한국군의 이른바 참수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525 부대를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지금 한미연합으로 그 북한의 어떤 지휘부 마비작전 이런 훈련도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압박도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맞불작전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미국과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겨냥해 위력을 과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함경북도 수해 등 내정이 불안한 북한 내부에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뭐 함경북도 수해가 뭐 국가 재난급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경제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재래식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재래식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남한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대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시찰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명수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까지 총참모장으로 있다가 리명수에게 자리를 내주고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리영길이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으로 이번 시찰을 수행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리영길이 제1부총참모장직을 맡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3일 공개됐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초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입니다. 올해 초안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는 겁니까?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12년째인데요. 먼저 유럽연합과 일본이 초안에 들어갈 내용을 상의하고 이어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나라들과 협의를 거쳐서 초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BOA에 전년도 결의안 내용과 또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특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더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결의안 초안에 처음 포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것과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촉구한 것을 상기시켰는데요. 이는 인권 유린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 책임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해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영향을 받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고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도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초안은 북한의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문 등 가혹한 처벌과 강간,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또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와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와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극심한 제한, 또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과 납치, 강제 노동, 열악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 등을 자세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로는 어떤 점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며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전면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초안은 북한이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교류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인권 대화와 공식 방문,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초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초안은 조만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는 15일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에는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선전선동 이외에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2일 전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약탈자 35명 가운데 한 명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에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에는 당과 군, 특히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선전을 위한 한 종류의 언론만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언론인들은 한 번만 잘못해도 심한 처벌을 받는다며 김 위원장의 이름을 잘못 적은 언론인이 3개월 동안 재교육 시설에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외부 세계 소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있으며 누구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은 외국 언론에 취재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문화 행사나 외국 관리 방문 시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만 이때 외국 언론인들은 면밀히 감시되고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가 금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은 외국의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용소로 보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얻은 소수의 외국 언론인들도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지난 5월 영국 BBC 방송에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 기자가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추방된 사례와 미국 여기자 유나리와 로라 링 씨가 2009년 북한에 체포돼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전례 없이 오랫동안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현지 스웨덴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유일하게 방문한 건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BOA에 북한이 그날 이후 원비어 씨에 대한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들의 영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3월 접견 외에 원비어 씨 재판에만 참관할 수 있었던 스웨덴 대사관 측이 지금까지 8개월 넘게 그의 수감 생활과 건강 등을 직접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북한 형법 60조에 규정된 국가전복근무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억류 미국인 김동철 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는 더욱 가혹합니다. 지난해 10월 2일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체포된 김동철 씨는 1년 1개월 동안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영사접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리는 2일 김동철 씨 상황을 묻는 BOA의 질문에 미국 시민 한 명이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억류 미국인들이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신원과 구금 현황을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무부가 김동철 씨 실명조차 언급할 수 없는 건 억류 1년이 넘도록 북한이 김 씨의 영사 접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에 대한 영사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4개월을 훨씬 뛰어넘는 최장기 공백으로 우리 민족기를 내세우는 북한이 유독 한국계 미국인인지를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735일 동안 갇혀있던 케네스 베 씨는 노동교화소와 병원 등에서 12차례 영사 면담을 했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르켈 스티에른 레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는 이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스웨덴 대사관은 억류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constantly working almost on a daily basis with these cases. So
스웨덴 대사관에게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고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티에른 레프 대사는 지난 9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의 측근이 이끄는 미국의 민간 방문단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과 북한 당국 간의 대화에 대해선 방문단 측에 직접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리처드슨 글로벌 관여센터의 미키 버그만 씨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홍수 피해 지원 가능성,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인도적 이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미국인 인질들의 영사 접견을 불규칙하게 허용하고 수시로 차단해왔습니다. 2009년 3월 17일 북한에 억류됐던 유나리 로라린 기자는 같은 해 8월 4일 석방될 때까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와 4차례 만났습니다. 다음에 1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주 씨는 8월 27일 귀환하기 전까지 최소 5차례 스웨덴 대사관과 접촉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북한 입국 과정에서 억류된 매튜 토드 밀러 씨는 11월 8일까지 8개월간의 수감 기간 동안 5월 9일과 6월 21일 두 차례만 스웨덴 대사관 측에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7일 성경책 유포 혐의로 체포된 제프리 파울 씨에게는 10월 21일 석방일까지 5개월 반 동안 6월 20일 단 한 차례의 영사 접견만 허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미국인을 즉각 사면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10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수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지난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대북 수해 복구 자금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ll, a number of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I think the Swedish government, I think the Netherlands government.
패트릭 플러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과 관련해 스웨덴과 태국 등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국제적십자사의 수해복구 사업에 4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 4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지난 9월 말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복구 사업에 3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 수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플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플러 대변인은 지난 27일과 28일 건축 전문가 등 국제요원 3명과 조선적십자사 관계자들과 무산군을 방문했다며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probably, you know, in the thousands are living in temporary shelters. So those could be shelters made, you know, around the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방수포로 임시 처리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플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주택 2만 채를 짓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수재민들도 주택 건설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certainly where I was in Musan County, you know, everyone in the affected areas is involved in the reconstruction effort. So even people who've lost their homes.
무산군 수재민들이 낮에 주택 건설 현장에 동원돼 벽돌을 만들거나 건축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플러 대변인은 국제적십자사도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해 지역 내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주택 만여 채를 짓는 데 필요한 지붕 자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는 주택 3천 채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의 지붕 자재 20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플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We are shipping in roofing sheets which are arriving as we speak. From China, and in the coming weeks, we will be shipping in about 200,000.
중국에서 지붕 자재를 구입해 북한에 보내고 있으며 몇 주 안에 20만 개를 보낼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수재민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담요와 의류, 비누, 위생용품, 조리기구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27일 현재 필요한 지원품의 1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국제적십자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플러 대변인은 구호물자가 조선적십자사 관계자들에 의해 분배되고 있다며 국제적십자사 국제요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분배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중 유엔을 포함한 합동실사단도 현장을 방문해 구호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 차이가 11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정책센터 조경숙 연구원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평균 수명은 여자 84.6세, 남자 78세였습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여자 73.3세, 남자 66.3세로 한국과 비교하면 각각 11.3세와 11.7세가 짧았습니다. 지난 1990년엔 3년 정도에 불과했던 남북한 평균 수명 차이가 벌어진 것은 1990년대 북한의 대홍수 등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식량난과 경제난,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이 영향을 미친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를 지낸 성김 대사가 필리핀 대사로 취임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성김 대사가 북핵 문제 등 어려운 과제를 잘 다루어 왔다며 새 임지에 그보다 나은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대사는 3일 존 케리 국무장관 앞에서 미국의 신임 필리핀 대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I, 성김.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성김대사는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아시아 동맹국이자 가장 특별한 친구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돼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필리핀은 앞으로도 현재처럼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now I'm thrilled to have the honor of representing our country in the Philippines, our oldest ally in Asia and one of our most special friends.
이날 취임 선서를 주재한 캐리 장관은 성김 대사를 합리적 판단과 성실성, 지적 능력, 겸손함을 갖춘 인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뛰어난 외교관 중 한 명을 파견하게 됐다며 필리핀에서 미국을 대표하는데 성김 대사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one better qualified than Sung Kim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be our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at this point in time.
캐리 장관은 성김 대사가 6자회담 특사 시절 북한의 핵시설을 매우 철저하고 주의 깊게 점검하는 등 그동안 매우 어렵고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다뤄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려고 북한을 12번이나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As our special envoy, he traveled to North Korea 12 times to reaffirm America's commitment to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캐리 장관은 또 성김 대사가 주한 대사로 재직하면서 미한 동맹을 현대화하고 북한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대사는 1970년대 미국에 이민한 뒤 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88년 외교관으로 이직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미대사관 정무참사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엔 6자회담 특사로 기용된 데 이어 2011년 11월 주한대사로 부임해 3년간 활동했고 2014년 10월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일담당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파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자신도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관련 파문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지난달 25일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용서를 구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 과정에서 자신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개인적인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자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자신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다시 밝히면서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하게 된 최순실 사건은 박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최 씨가 사인의 신분이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공익재단 설립을 핑계로 경제계로부터 미화 6,767만 달러를 사실상 강제 모금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던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진심어린 사죄였다면서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인 반성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성난 민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수용한 것을 평가하면서 국민의 반응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번 주 자유 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 지원하는 1718 제재위원회, 일명 대북 제재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이탈리아가 선정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2년 동안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아온 스페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일 차기 의장국으로 이탈리아가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안보리 10개 비상임이사국 중에서 맡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내년 한 해만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내년 1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시간 문제라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준 대사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세계의 특징은 세계화라며 북한도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준 대사는 북한의 변화가 김정은 정권이 변화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다른 방식의 변화가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직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강도의 제재를 도입할 것이냐 또는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2013년 9월 유엔 주재 대사로 부임해 한국 정부의 유엔 외교 사령탑으로 일해왔습니다. 북한이 라선 지구에 60개 이상의 송전탑을 건설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미국의 상업위성이 올 3월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라선 지구 68개 지점에서 송전탑을 세우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송전탑과 또 다른 송전탑의 거리는 약 170에서 350m로 추정됩니다. 멜빈 연구원은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면 중국 훈춘의 발전소로부터 라선 지구까지 전력을 끌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이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북녘땅이 보이는 을지 전망대 등을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북 간 긴장관계의 여파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산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시면 되세요.
아, 여기요?
네네네.
아, 어르신, 희망복차 해피트엔 오셨어요? 예, 여기서 접수하시고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되세요.
코레일과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0월 27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이산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희망풍차 해피트레인을 열었습니다. 해피트레인은 여행의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기차 여행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코레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행사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산가족과 함께 서울역에서 청춘열차를 타고 춘천과 양구 지역을 관광하고 북한과 가까운 을지전망대에서 북녘땅을 관람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대한적십자사의 우광호 남북교류팀장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그 을지전망대하고 두타연 이쪽을 그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코레일에서 특별 열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ITX 청춘이라는 열차를 타고 그 춘천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양구의 그 이제 펀치볼이라고 해안면입니다. 양구 해안면 거기를 가서 을지전망대 가가지고 북한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식사 거기서 다 하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두타연이라고 금강산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동안은 민통선으로다가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천혜의 그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마음에 위안을 좀 받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직접 만나시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을 가보시면서 고향 생각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이시다 보면 고향분들도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또 서로 외로운 그런 마음을 서로 달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서울역에서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인사말로 환송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환송행사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열차에 탑승해 마술 등 공연을 즐기며 춘천역으로 출발했는데요. 함께한 이산가족들은 여행에 대한 벅찬 마음과 동시에 이번 행사를 통해 혹시나 헤어진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열차에 실었습니다.
아이고 막 벅차죠.
뭐 바람도 쐬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슬픔도 들고 즐거울 것 같아요.
좋죠, 가니까. 오빠를 못 찾았거든요. 여기 이제 같이 피란 나와가지고 못 찾았어, 헤어져서. 행여나 이름표 달고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까, 그 희망.
황해도, 개성, 평양 등 고향은 각자 다르지만 북녘땅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는데요. 고향에 가까워지니 헤어진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성입니다. 고향을 그리면서 즐거운 하루를 즐길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만 닦아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사진. 그런 어머니가 지금 나이 70이 됐지만 아직도 보고 싶어요. 행여나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려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한번 만나볼지 그게 제일 아쉽고 그래요.
저는 황해도 연백이요.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데 가서 고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항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김병수, 김병엽 형제는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욱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평양선 김병수, 그리고
김병엽
형제입니다. 마음이 고향 간 기분도 나고요. 지금 마음이 아주 답답하면서도 기쁩니다. 국민학교 졸업반 때 왔어요. 일사국회 때.
14살, 11살.
서로 교류할 때마다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섭섭도 했고.
이렇게 여행이라도 가니까 좀 다행이네요. 저희 부친 돌아가시 전엔 그냥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형제만 남다 보니까 이제 또 나이도 들고 있다 더 간절하죠. 하여튼 오늘도 가가지고 우리 형제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오늘 즐겁게 한번 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의 소원은 하나인데요. 고향 땅을 그리며 함께 통일을 염원합니다.
죽기 전에 통일돼가지고 형제들 좀 만나고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에서도 좀 알아주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엔 못 가도 가까운 데 가서라도 좀 마음껏 소리 질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정치권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예고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유례 없는 사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거리의 대형 전광판으로 또 공공 건물의 텔레비전 화면 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봤다는 시민들 아예 대답을 회피하거나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하게 하고 자기의 권한을 빨리 이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예, 신뢰감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한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인데 남을 타인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 고작 저런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동정심마저 들지 않는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반응이에요.
반응이 상당히 차갑군요.
그렇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또는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다는 시민도 있었는데 인터뷰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앞으로의 사태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의 하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당연한 권리고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짙어졌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이건 사과로 끝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차원이 이건 사과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본인이 물러나는 게 너무 맞다고.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거 하기 이전에 벌써 개각을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걸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죠. 대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책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시면은 가서 당연히 잘못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밖에 저는 책임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일 높으신 분이 먼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본보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시민사회단체 반응은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서 엇갈리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잘못에 대한 고백이 없는 회피성 담화였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과오를 인정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될 때까지 국민들이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는 여유가 중요한 때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단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오늘 대통령 말씀은 여전히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만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담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담화 속에는
그 자신의 이제 과오를 인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또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지. 지금은 이제 법적인 절차 이외의 거를 저희는 이제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장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네. 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대통령이 밝혔지만 서면으로 답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검찰 소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알아보죠.
네, 성난 민심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지지도 5%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IMF 국제금융위기로 임기 5년 차에 6%의 지지도를 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낮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더불어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정장 지지도도 떨어졌습니다. 13%, 더불어민주당은 31%,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는 18%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군요.
네, 오늘은 그 공무원과 교사 4만 2천여 명이 동참한 공동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또 280여 개 단체 문화예술인 7,4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상징적인 공간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단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민심 표출의 대표적인 장소로 꼽히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국선언을 한 단체가 광장에 텐트를 치려다가 경찰과 1시간 정도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대규모 시민 집회도 예정이 돼 있죠?
네, 내일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청계 광장 일대는 지금 매일 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적어도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대규모 촛불 집회 소식이 있는데요. 이 촛불의 목소리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하야입니다. 지난 주말 1차 촛불 집회에서는 경찰도 질서 유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는 조금은 유연한 대응을 보여서 화제였는데요. 오늘은 내일 집회에서의 그 서울 종로 일대로의 거리 행진 금지한다고 경찰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최순실 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